잠시 좀 뭐지 쉴까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장모님께서 강의하신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 후면 그 다음에 잠시 5분이나 10분 정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장모님께서 강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어떤 일종의 반론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야말로 전투 개발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말에 절대 공감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잠깐만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저도 이제 그 장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출이야말로 전투 개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적인 요소 있지 않습니까? 무인기와 혼용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 시장에서 팔리는 전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라팔, 유로파이터, 슈퍼호넷, F-16도 있고 뭐 그리펜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보면은 뭐 F-35가 뭐 새로운 구매력 있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를 주던 간에 우리 최신형 전투기 구매해야겠다 이런 국가들은 뭐 F-35가 다 독식을 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서 이제 예전에 개발돼서 신뢰성 있고 어느 정도 성능이 성숙된 전투기들이 그 시장을 나눠먹으려고 싸움을 벌이는데 정작 이제 싸움을 벌여봤더니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나 좋다 쌍발 달고 슈퍼크루즈 막 된다 혹은 이제 막 A4 달고 미 해군에서 막 검증된 전투기 막 슈퍼호넷 이런 애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그만 시장인데 그리펜 우리 T-50이랑 똑같은 엔진 쓰고 경전투기 말하자면 경전투기고 뭐 여러 가지 능력 다 갖추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팔 유로파이터 슈퍼호넷 이런 애들에 비할 수 없는 애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성공을 거두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점이 사실 보면은 그리펜이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싼 건 아닌데 정부에서 엄청나게 금융이라던가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협조적으로 나오고 결국 이제 그리펜이란 전투기는 가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상당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실물 가격 말고도 이런 게 다 정부 지원인데 과연 이제 한국이 국가적으로 KFX의 수출에 이렇게 전력 투구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KFX 같은 경우에 신규 개발 전투기 아닙니까? 신규 개발 전투기는 아무래도 기존의 막대한 수요, 그러니까 자국 수요를 가지고 개발한 전투기보다 개발이 끝난 전투기보다 상당히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슈퍼호넷 같은 경우에 500대 정도 찍으면서 나라에서 이제 미국에서 개발비 다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KFX는 우리가 물론 개발비 부담하겠지만 업체에서 어느 정도 개발비를 부담하는 구조도 있고 개발한 다음에 슈퍼호넷은 이미 지금 단계에서 작전 성능이 완성된 전투기고 여기서 물론 업그레이드를 다 할 수 있지만 그 상태로 판매돼서 운영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KFX는 2024년 정도에 초도 비행을 한다고 하죠. 그러고 이제 그때 만약 판매가 된다고 하면 작전의 필수적인 성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몇 차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수입하는 국가는 우리랑 같이 이제 그 개발비라던가 아니면 그 시간이라던가를 같이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존 완성된 전투기보다 가격적으로 약간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연 KFX가 그 시점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얻으려면 어떤 방안이 추구되어야 될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저만 답하는 게 아니라 같이 뭐 자유롭게 뭐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전투기 판매라는 분야는요 굉장히 이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어떤 제품만 좋다고 파는 건 절대 아니고 그 비행기를 한 대 팔면 그날 비행기를 내가 하나 샀을 때 그 제조한 국가하고 내가 최소한 30-40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으면요 사면 안 돼요. 응? 옛날 팔레비 그 이란이 무너졌을 때 그 미국 비행기들 완전히 다 무용지물이 됐었잖아요. 부품 없으면 완전히 고철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 외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전투기를 판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국가적인 국가 어떤 기본적으로 국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T-50만 하더라도 훈련기지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T-50을 마케팅 해보니까요 어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두바이에도 보통 그 저 아랍에미리트에도 팔 때 우리 비행기하고 이탈리아 하고 경쟁해서 이제 우리가 뭐 고배를 마시긴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느끼는 한계가 뭐였냐면, 자, 그 파는 주체가 한국항공, 카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는 그, 뭐지, 피네미카?
알렌의 아르마키.
응, 알렌의 아르마키란 말이죠. 그 회사하고 카이하고 대보면요, 이건 완전히 중소기업이에요, 우리는. 중소기업이고, 거긴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싸우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회사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줄 게 많아요. 뭐, 업셋 같은 거 요구할 때 할 게 많다. 근데 우리 카이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규모가 작고, 뭐, 물량을 줍니까? 뭐, 줄 게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야, 너희들 그 뭐, 교육시켜줄게. 또 무슨 뭐, 다른 무역 차원에서의 어떤 뭐, 저, 이익을 줄게. 뭐, 이렇게 노력을 했죠. 뭐, 대통령도 나서고 해서. 그렇게 좀 커버를 해주긴 하는데, 이 카이라는 회사로서 어떤 그 마케팅에 다른 회사와 경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국가가, 정부가 나서줘야 돼요. 근데 정부가 나서줄 때 아직은 체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 누가, 어느 정부, 어느 부서가 이걸 나서야 됩니까? 응? 비행기를 팔 때 어느 부서가 지정되어 있어요? 임무가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뭐 민간 분야야, 무역 분야야, 뭐 코트라다 뭐다 해가지고 산자부 뭐 이런 데서 하지만 이 군수물자는 뭐 국방부가 해야 되나요? 근데 국방부는 이제 그렇게 그 전문 부서는 또 없단 말이죠. 그러니 뭐 그냥 약간 그 비조직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좀 어떤 정부에서 조직을 좀 어떻게 좀 달리 하든지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 그 과연 KF에서 가질 경쟁력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펜 말씀하셨는데 그리펜이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 그것도 가격이 싼 건 아니라지만 결국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싼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앞으로는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다고 물건 팔 때 첫째 가격 두 번째 기술 이전 조건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측하더라고 그 저 외국의 그 항공 컨설팅 회사들이 저희 KFX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이제는 그냥 뭐 얌전하게 사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기술 이전 왜냐하면 항공기는 워낙 첨단 기술이 같이 응습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은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제 첫째는 가격이다. 뭐 이제는 세계 정세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별한 영향력 하에서 사질 않는다 이게 과거처럼 내가 판단할 여지가 많아졌다 이거. 그러면 가격 제일 중요해 가격.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KFX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경쟁력이다. 아 수출 경쟁력이다. 그래서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결국 이제 기존 항공기하고의 어떤 그 경쟁력 관점, 성능적인 측면 이제 가격 다음엔 성능이겠죠. 이게 성능도 가능하면 차별화된 성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무인기와 그 어떤 그런 다른 항공기 기존에 나와 있는 전투기가 있지 않은 그런 뭔가 어떤 강점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뭔지는 더 우리가 생각해봐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솔직히 예전에 KFX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뭐 항공 쪽을 공부할 그만둔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보겠습니다. TOC 물론 이제 저희들이 잘 만든 전투기라고 그 훈련기인데 실상 이제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면 단순히 우리가 시스템에 그 인테그레이션을 한번 해봤다 그거지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다 거쳐가지고 했는 거 하나 빼고는 거기에 들어가는 미션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부품들은 거의 다 미국 손을 안 거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T50 이후에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과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과 과연 어느 만큼 그 국산화하고 그 실제 우리가 그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따져봤을 때 막말로 뭐 아예 들어가는 컴퓨터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리고 뭐 예전에 그 항공기 설계에 대한 걸 수업 들어보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 설계 들어갈 때부터 하면 우리가 그 항공기가 지금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라 미래에 개발됐을 때 쓰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 그 상황에서의 전장 상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행기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이 뭔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KF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KFX 뭐 얘기 나오면 지금 있는 엔진, 지금 있는 미션 컴퓨터, 지금 있는 부품들, 지금 있는 무장 이런 것만 얘기하지 20년 후에 뭐 2020년 후에 2020년 그 무렵에 우리가 주위 전장이 어떻게 바뀌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대비하면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지 그건 아니거든요. 막말로 카이라는 회사도 뭐 아까 소장님 뭐 수출 어쩌고저쩌고 조그만 회사라고 뭐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제 아는 사람들도 거기 다니고 있지만 웃은 게 뭐 풍덩 하나 없으면서 비행기 만든다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솔직히 좀 웃습니다. 그냥 시스템 인테그레이션하고 조립하는 업체지 그냥 항공기 개발하는 업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개발하는 시험한다고 하면 다 뭐 ADD 가서 하거나 그보다 좀 수준 높은 실험 같은 거 하면 다 뭐 캐나다, 미국 가서 다 실험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KFX 만든다고 한다고 지금 막 선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웃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자, 지금 질문을 제가 원하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항공과학 하셨잖아요. 저도 항공과학 이제 박사 공부할 때까지도 사실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그 인식이 좀 바뀐 건 제가 이제 TOC 개발 현장에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조금 내가 몰랐던 건 이제 많이 느꼈는데 사실은 지금 하신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의문이고 근데 그걸 갖다가 설명해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문에 대해서 저는 지금 설명을 좀 할게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세요. 우선 TOC를 개발하는 현장에 있어서 많은 손님들, 정부 고위 관료도 많이 오십니다. 근데 대체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국산화의 이유를 얼마나 됩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 숫자가 높아야 좋아해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시지만 그 T50 말이야 그 껍데기만 만든 거 아니야? 껍데기만 만들었어요. 껍데기만 만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수입해와서 껍데기만 만든 껍데기 기체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껍데기만 만들었어. 거기는 이제 갖다 인테리션 했는데 T50을 개발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껍데기 만드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더라고. 이게 내가 느끼기에 껍데기에도 이제 인테그레이션인데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전 비유를 갖다 그림에 비유를 해요. 자, 우리나라에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뭐 한 점 만들면 뭐 수억 원 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쓰는 붓은 국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다 쓰는 물감은 국산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이 국산이 아닌가요? 비행기는 똑같아요. 성격이. 저는, 야, 그 내부 부품 국산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만들어 보니까 인테그레이션 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 정말 중요해요. 자, 좋은 또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 내 항공 산업은 세계 정상급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품을 몇 개나 만드는지 아세요? 한국이 부품 만드는 거 별로 없어요. 레이더나 주요 센서 외에는 그 흔한 계기 하나 안 만들어요. 응? 왜 안 만들까? 기술이 없어서? No.
하나 쓰는 게 더 좋아서.
아, 그럼요. 항공기는요.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인테그레이션 산업이에요. 항공기는. 내가 인테그레이션 할 줄 알면 이거 내가 부품 만들 줄 알지만 싼 거 훨씬 싼 거 갖다 쓰는 것이 훨씬 그게 스마트하고 좋은 기술이에요. 사실. 자,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전투기 성능 개량의 50%를 차지했어요. 시장에. 자기가 만든 전투기 한 대도 없어. 그런데 남의 나라가 만든 그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자기들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왜? 인테그레이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는요, 기본적으로, 왜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를 봤을 때 항공기 부품은요, 내가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의 그 랜딩 기어, 우리 KF에서만, TOC 만들 때 랜딩 기어 만드는 부품에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유지가 안 돼요. 우리 지구상에 랜딩 기어 시장을 딱 규모를 보면 전 세계 두 개 있으면 딱 맞아요. 이젝션 시트, 저 영국의 마틴 베이커사 전 세계 수요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회사 가보면 학고방이에요, 수준이. 에? 왜? 수요가 많지 않거든. 그치만 기술은 세계 최고거든. 매출이 얼마 안 돼요. 한국 산업은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국산화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한국 산업만큼은 정말. 국산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부품을 갖다가 인테리어 하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국 산업이 발달된 국가인데 불구하고 부품 생산하는 거 없습니다. 그 나라 가서 국산화율 얼마냐 물어보세요. 웃습니다, 그러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 경제 규모 때문에 안 하는 것 따름이지 기술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수장님 말씀은 제가 예, 그 중간에 죄송한데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TOCB 하면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은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확보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미국이랑 동남 배경이 있는 거고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있는 것도 있고 자기들은 또 그만큼 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과연 우리가 그만큼 실력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냐 이거죠.
아, 자 그러면 제가 좋은 예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 대만이 말이죠. 경구코를 개발하면서 돈을 얼마 썼냐면 5조를 썼어요. 근데 경구코의 그 성능 수준은 TOC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린 2조에 만들었어요. 그보다 훨씬 전에 대만은 5조를 들여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럼 왜 걔들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쓴 거냐? 자, 대만은 무슨 생각했냐면, 야, 그 당시에 F-16도 못 사고 하니까, 야, 이 기술 다 국산화해야 돼. 그때 대만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공기만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엔진도 국산화하자. 레이더도 국산화하자. 그래가지고 그쪽에도 돈을 엄청 쏟아부었어요. 5조라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응? 경북권을 만들면서. 자, 우리가 봤을 때, 야, 정말 야심차게 시작했어요. 오늘날의 대만을 보자 이거예요. 지금 세계 항공산업에서 대만이 명함을 내밀 수 있나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보다 훨씬 밑에 있어요 항공산업이. 왜 그러냐? 투자는 좋았어요. 다 국산화 노력은 좋았어요. 야심차게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생산 개발하고 나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런 거 개발하면 뭐가 남아요? 사람이 남는데 후속 생산이나 이런 물량이 계속 나와줘야 그 사람이 유지가 되지 후속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을 다 봉급 주고 잡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속 사업이 이루지 않으니까 그 인프라가 다 흩어지고 지금 없어요. 자, 5조라는 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항공산업의 어려운 점이고 특성이에요. 지금 우리 할 때마다 국산화율하고 이제 언론에서 공격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건 결코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렇게 국산화로 따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국산화를 안 해야 되냐? 그 절대 아니에요. 국산화를 하긴 하되 우리는 어떤 식의 국산화를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모델을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국산을 무슨 부품을 국산화하는지 잘 보세요. 기계류는 국산화 안 해요. 기계류. 뭐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 뭐 액츄레이터라든가 이런 거 국산화 안 해요. 왜? 그거 해봐야 기존에 있는 회사보다 경력이 갖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계적인 것들은 오랜 세월 통해서 그 노하우가 있고 해서 소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경쟁력 갖는 게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양도 많지 않고 솔직히 그 이겨봐야 돈 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뭘 국산화하냐면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 부품들 국산화합니다. 웨이다 대표적인 거 센서류 국산화합니다. 왜? 이런 부분은 일단 전력하고 나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끊임없이 바꿔줘야 되고 개선해야 돼요. 자, 그런 거는 국산을 해놓으면, 국산을 할 때 기술 투자도 많이 해야 되지만, 국산을 해놓으면 그만큼 빠져요. 응? 그래서 센서라든가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된 부품은 국산을 해야 됩니다. 레이더 같은 거, 어렵지만. 그러나 기계를 국산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동안 제공업부터 KFX 국산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국산화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 기계류만 해서. 왜? 쉬우니까. 하기 쉬우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 국산화 하고 그게 끝이야. 왜? 그 국산화하는 업체가 뭐 무구사라든가 이런 그런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 경쟁력을 전혀 갖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 끝나면 끝.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 사업할 때 똑같은 체파기 돌고 있는 거야. 하고 나면 뭐야. 아무것도 안 났는데. 그런 국산화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 수리온도 국산화 했지만, 국산화 양만 많게 하려고 뭐, 기계를 잔뜩 국산화 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후속 군수 지원할 때 도움조차 못 줘요. 그런 거 해봐야. 근데 수량으로, 야, 부품 몇 퍼센트 국산화 했어? 이거 따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잔뜩 갖다 놓고 한단 말이죠. 의미가 없어요.
지금 소양이 말씀하시는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 예전에 비밀에서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게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뭐 강장장치 만들고 뭐 랜딩 기어 만들고 뭐 아니면 뭐 러더 같은 거 그런 거 뭐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뭐가 되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뭐 비행기 안 만들어 본, 그 뭐 조립이지만 안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F550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KFX에 대한 거, 제 같은 경우에 KFX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뭔가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 뭔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 시스템을 꾸며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미래를 시스템을 인터넷에 한다는
자, 그런데 이제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T50 전과 T50 후로 나눠볼 수 있다고 봐요.
예.
T50 전에 요만큼이었으면 T50 후에는 이만큼 엄청난 갭이 있어요. 이 갭을 뛰어넘었어요. T50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링 아시잖아요. 저희가 T50 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뭐냐면 T50이라는 항공기를 얻은 거가 아니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배운 거예요. 자, 그건 왜 의미가 있냐면요. 라키드가 T50을 만들면서 기술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가 그들한테 어떤 뭐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거 배운 건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시스템 엔지니어링 배운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큰 어떤 무기체계 대형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드는 노하우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마침 라키드는 어떤 그 부품의 핵심 소재나 기술을 주는 건 굉장히 꺼려했으면서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을 주는 거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라키드가 왜 그건 그렇게 줬느냐? 자기들도 투자를 했단 말이죠. 이 비행기가 기간 내에 잘 개발돼서 수출까지 돼야 자기들이 그 투자한 걸 가져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낌없이 줬어. 시스템 엔지니어링만큼은. 일하는 방법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고기 잡는 법을요, TF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T50 하고 나서는 두려움이 별로 없어졌어. 솔직히. 왜?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겼거든. 이를테면 자 과거에 민항기 들여올 때 옵셋 물량을 할 때 과거에는 야 날개 요 부분 너희들 그 저 깎는 거 요거 해. 그거 받아서 고맙다고 감사하다 했거든요. 지금은 그건 전혀 고맙진 않아요. 왜? 그건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돈도 조금이고. 야, 뭉탱이도 줘. 뭉탱이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우리가. 왜? 설계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조립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든. 응? 자, 민간도 그렇고, 군용기도 그렇고,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요, 자신감 생겼어요. 왜? 물론 이제 세부 기술들하고 우리 못 가진 게 많지만, 일단 그 기술을 우리가 못 가진 걸 알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전체 시스템 만들 수 있는 방향은 알거든요. 우리도 이제.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KFX 관련 토론이나 이런 거 행정 중에서 이 자리가 KFX 개발 반대론자가 제일 많은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그 이장군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에는 KFX 개발 예산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국산 전투기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뢰도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개발 역량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예산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해서 논쟁도 심합니다. 카이다가 연구를 해서 개발 이게 몇 조 원 된다 해도 아 그거는 실제보다 많이 나왔다 실제보다 작게 나왔다 갑론을박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해서 누가 맞고 틀리다 하는 사람 하는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서로가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것 같은데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사람 그 국산 전투기를 실제로 몰아낸 일선 조종사들은 카이에 대해서 별로 신뢰감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뿐만 아니라 국회나 예산 절차 결정처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나 아니면 이제 그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 이 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거에 신뢰를 하지 않고 계속 타당성 평가만 계속 몇십 번씩 돌아가다가 됐다 하면 됐다 하는 대로 이건 또 문제가 있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는 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는 게 중에 하나는 아 이게 진짜로 만들 수 있겠다 필요한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필요한 데서 국민적 합의는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경계 그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못한 데가 공군 제일 큰 문제는 사실 그 다음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 그리고 지금은 사실 쌍발 단발 로발 논란하는 건 결국 이 주체들 간의 그 알력이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수준이라든가 기술적 수준 문제보다는 상호 간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KFX가 해야 된다고 꼭 주장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이런 그러면 한국 공군을 어떻게 믿느냐 카이를 어떻게 믿느냐 국방과학연구소 어떻게 믿냐는 소리를 항상 듣고 삽니다. 물론 저는 제 국내 수준이 세계 G7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큼 항공우주산업이 유지되고 발전될 만한 그 규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터키, 브라질 정도가 경쟁자가 될 수 있겠지만 유럽은 지금 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말을 해봤자 결국에는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을 믿지 못하거나 예측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있는데 이거를 정책적 고려나 아니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있을 것인지 TOC 개발 과정에서 이것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년 전에.
아, 많았죠.
네, 그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내는 논리를 만들어내실 거나.
그 저 사실은 TOC이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고 성공한 건요. 사실은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응? 그 전 스토리를 이제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진짜 기적적이야. 진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하느님이 있다면 하느님이 TOC 사업을 특별히 사랑하사 TOC 진행 간에 수많은 그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갖다 정말 그 필요할 때 이렇게 살려주신 그런 그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자, TOC이 얼마나 힘들게 이 사업을 갔느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TOC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아 이거 뭐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KFX 사업 가면서 절충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그 기술 받아야지 기술 무슨 기술을 받지? 그 당시에 뭐 고등훈련기가 이제 부족했으니까 그럼 고등훈련기 기술을 받아야지.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 기술을 받다 보니까 아, 받았으니까 써야지. 어디다 쓰지? 사업화 해야지. 그 이제 결국 이제 그 당시 공군에 이제 고등훈련기 사달라고 하니까 그럼 연구개발로 가봐.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죠. 사실은. 그래서 야, 저 쉬운 대로 그러면 그 저 F-16 살 때 탐색 개발이라도 해봐. 해봐서 할 만하면 하자. 그래서 탐색 개발하고 딱 왔단 말이야. 탐색을 딱 끝나고 나니까 체계 개발 가는데 돈이 몇 조가 드는 거야. 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몇 조 드는 연구 개발은 잘 인식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갈래고 보니까 뭐 몇 조가 1조 뭐 1조 얼마가 든대. 이 조 단위가 붙는 연구 개발 깜짝 놀라서 야, 이런 사업 어떻게 가냐. 오늘 못 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체계 개발 못 가고 이제 뭐 야 근데 그만둘래니까 그동안 투자한 게 있는데 그만둘지도 못하고 누가 과감하게 나서서 이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동안 좀 투자했지만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질질 끌기만 하고 체계 개발 들어가지는 못하고 또 죽이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이 1년 반이 갔죠. 결국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체계개발 가게 됐는데 자 체계개발 갈 때 이게 죽지 않고 간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누군가 야 우리나라 항공산업 이렇게 1조 이상이지만 투자해서 가야 돼라는 그 생각을 갖고 끌고 간 긍정적인 마인드의 결과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때문에 이게 갔느냐 탐색개발 할 때까지 절충교육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놓은 입장에서 과감하게 이거를 그만두겠다 한 기관이 결국 없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죽지 못해 간 거예요. 정말. 네? 그 방을 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네. 어느 누구도 죽이자는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투자한 게 그럼 더 많은 국내 지탄을 받을 텐데
제 생각과 같습니다. 그럼 보람에도 사실은 죽지 그 논리로 지금 10년째 죽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 국민적인 이 체계개발 추진될 때 쌍발단발 지금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가지 말자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 좀 안 갔으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 정책 결정하신 분들 중에서 그분들을 억지로 끌 수는 없고 그분들을 논리적으로 좀 납득을 시켜야지 이게 좀 사업이 진행되든가 아니면 예산이 제한되든가 될 것 같은데 이 장군님께서는 좀 어쩌면 이 상황을 좀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보람이 TF팀이 단발 쌍발 지금 보고 카이다한테 자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쌍발이 단발이 나와가 저는 처음에 단발이 나왔을 때 쌍발 대신에 단발에 가서 가격이 더 싸지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거나 좀 구차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애매한 상황인데 돌파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어르신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 그 T50 갈 때처럼 정말 죽지부터 해서 가는 케이스보다는 이제 좀 나아졌다고 봐요, 저는. 물론 그때부터도 이제 더 규모 도 커졌지만 우리 경제 규모도 커졌고 자신감이 무엇보다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KFX가 가는 데 있어서 반대 논리는 굉장히 적어진 것 같아요. 지금 쌍발 단발 이슈되는 것도 가기 싫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저는 그 가긴 가는데 이건 쓸데없는 이슈가 뿌리가 지금 그 머뭇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뭐 가기 싫은 세력이 있어서 이거 조직적으로 이걸 조정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정말 효율적으로 가야 되냐. 지금 얘기했듯이, 야, 그 돈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믿을 수 없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그런 의문을 했을 때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누굴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워낙 항공산업이 산업 기간 자체가 길고 또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계산 방법도 복잡하고 그래서 누굴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이르면 있어요. 이 사업을 실제 수행할 사람, 한국항공이죠. 한국항공은 정부기관은 아니에요. 기업이야, 어떻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 기업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이만큼 드는데 요만큼 든다고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존폐 문제가 있어요. 응?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회사는요, 자기들이 생존에 대한 목숨을 걸고 이 가격에 대해서는 신뢰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날아가는데. 그래서 여러 기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업체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리적인 그런 배경을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50 시작할 때 수준의 항공 수준이었으면 가격 산출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T50을 해봤기 때문에 가격이요, 그래도 신민성에 낼 능력은 돼. 우리나라도 이제는 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 어느 정도 비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그냥 짤막한 질문이에요. 그러시면 이제 장관님께서는 여러 주체들 중에 최소한 가격 예측만은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발 주체인 카이 쪽이 그나마 이제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 가격 자료는 다 카이에서 나와요. 지금 어느 ADD가 하든 어디 하든 가격 자료는 대부분 거기서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쿠킹하는 거죠, 다. 네.
이제 벌써 지금 3시 반인데요. 이제 약간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갖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자유 프로 조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학교 내용은
저장은 어떻게 하는지
평소 생각하는 거랑 공부하는 거 알아서
그래?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